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라도 무너집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전쟁이 많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은 약탈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한 부족을 찾아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오는 그 전리품으로 삼는 그것이 전쟁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어요. 뭔가 이게 부족하고 뭐 이게 풍요롭지 못할 때 남의 것 빼앗아오는 그게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그 시대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할 때 약탈 금지.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냐? 그러면 거룩함을 위해서 싸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 싸움이요,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의 표준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전쟁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요. 여리고성 싸움 이야기하고 아이성 싸움 이야기하고 기본을 위한 싸움, 그 세 가지가 제일 길게 나와요. 그게 이제 표준적인 싸움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아이성 싸움은 실패한 싸움이고요. 기본 싸움은 하나님을 편드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이 여리고 싸움은요, 가나안에 대한 어떤 심판, 징계로서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친다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17절과 18절, 자,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다 고 하는 표현이요.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재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재물이 되느냐? 이 재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거예요.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치르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치르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희생 제물을 조금 이해하기면 말하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희생 제물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양이나 소는 남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것이 희생 제물이에요. 근데 여리고는요, 희생 제물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도 보고 또 레위기 같은 데도 보지만 가나안이 왜 망하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해서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 볼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 자기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는 데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되고 다 불사람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 죄값을 치르지 못하도록 누군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빼돌린 죄값을 빼돌린 사람이 대신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죄값을 치러야 되는 여리고에서 뭘 빼돌리면 그 여리고의 죄값을 자기가 대신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여리고는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무너지고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불사름을 당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죽고 다 불사름을 당하는 이유는 이 여리고가요, 가나안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죄로 가득한 이 성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준적인 모델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요, 이를테면 이 희생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를테면 여리고는 자기 죄값을 다 치러요.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는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 제물이고 그것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내어드린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사는 거죠. 그거 이제 희생 제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살아요. 이를테면 라합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사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왜 붉은 줄을 들여가지고 이 줄이 들여져 있는 집이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조금 전에 17절에도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다 살려주라. 그리고 오늘 22절 그 전쟁 와중에도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다 이끌어내요. 그런데 이끌어낼 때이 표지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 그 앞에 2장 21절 여호수아서 2장 18절을 봅시다. 17절과 18절 여호수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게요, 출애굽이랑 비슷해요. 출애굽 때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집 안에 숨어 있으면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가 이게 표지가 돼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리고 무너질 때는 붉은 줄이 표지가 돼가지고 이 붉은 줄이 들여진 집 밖으로 나가면 살지요 못해요. 근데 이 붉은 줄이 들여진 집 안에 있으면 다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붉은 줄은 마치 출애굽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과 같고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아니에요. 여리고는 이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다 치르는 그런 아주 죄악이 가득한 이제 그런 성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성은 어제 제가 저녁에 그 공지에 잠깐 보내드렸지만 이중 성벽이고요. 그게 이제 발굴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중 성벽이고 그 성벽이 낮은 데는 뭐한 6미터, 7미터 됐대요. 이게 여리고 언덕이거든요. 테일이라 그래요. 언덕 위에 있는 우리 같은 산성은 아니지만 여하튼 언덕 위에 있는 성인데 이중 성벽인데요. 아래는 돌로 쌓은 거고 위에는 진흙 벽돌로 쌓아 올렸어요. 근데 그 진흙 벽돌이요.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평소 같으면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게 위에 진흙 벽돌이 밖으로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돌격하면 이게 타고 올라가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이게 불탄 곡식 항아리가 많아요. 불탄 곡식 항아리는 양식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양식이 많고 물이 있는데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여호와의 군대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일종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대행하는 싸움이었어요. 그 죄악을 심판하는 그런 싸움, 거룩함을 위한 싸움. 그래서 여리고가 오늘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승리였어요. 왜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겠어요? 여호와의 궤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장 11절을 보시면 6장 11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잔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궤가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도는 그거는 여호와의 궤를 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외칠 때도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함성을 지르는 거죠. 이 여호와의 군대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자기 죄값에 대한 이 가나안의 죄값을 다 치르는 그런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 싸움이 죄악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 혹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싸움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낼 거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함이 중요해요. 거룩함이 깨어지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이기고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성공하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자 많고 성공한 사람 많고 출세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전쟁의 목표가요, 승리가 아니고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이 깨어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쭉 보면 아간이 빼돌리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빼돌리거든요. 그래서 패배해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기고 움켜쥐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건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전광훈 일파 같이 됩니다. 이 우리 사회에 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다그 동기를 보면 그 거룩함이 깨어져요. 이게 어떤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시대에 위험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싸우라고 하시느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다. 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 편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